성경은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걸 심판의 때라 그러죠. 오늘 로마서 13장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 그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깨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 똑바로 살아라,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로 말하면 기말고사가 곧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 이 소리입니다. 바울은 로마 당시 그때를 이 마지막 때와 연결해서 11절에서 지금 이때 이 순간의 의미를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임한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시간 인식은 어때야 되는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기말고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학생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은 착한 학생보다도 지질이 말 안 듣는 아들, 딸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은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천국 가는 것, 천국이 다 똑같을까요?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예수 비자, 천국 비자, 미국 비자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예수 믿느냐? 예. 땅과 무슨 얼마나 착하게 사는 이런 거 안 물어요. 그러나 들어가서는 이 땅에서 영어 준비 많이 하고 달러도 좀 챙겨놓고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놓은 사람은 미국 생활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천국 입국 성공해도 천국의 랭귀지를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천국의 정보도 알아야 되고 천국 달러도 좀 비축을 해놔야 될 건데, 상이 다른 거예요. 누리는 게 다른 거예요. 성도는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밤이 깊고. 그럼 낮입니까 밤입니까? 로마 당시에 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밤입니다. 왜? 어둠의 세력들, 원수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불법적으로 여전히 은밀한 중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밤입니다. 밤이 깊었어요. 밤이 깊다는 사실은 절망입니다. 문제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 이 문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거, 이 세상의 문제만 보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패배의식에 꺾이면 안 돼요. 희망이 있습니다.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걸 제대로 믿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냥 개념적인, 관념적인, 철학적인 빛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하게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방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보면은 분위기가 밝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밝다, 어둡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 들어간 빛이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전히 어둠의 일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은 뭐냐? 육체의 정욕, 죄짓게 만들고 영혼을 더럽히는 일들을 여전히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의 옷을 뭐라고 하느냐? 빛의 갑옷이라고 합니다. 12절에 빛의 갑옷.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입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럼 양은 뜯겨 죽습니까? 아닙니다. 갑옷을 입으면 돼요. 이리들이 불화살을 쏩니다. 원수의 화살이 있다, 불화살이 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갑옷을 입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런데 그 갑옷의 이름 빛의 갑옷, 그 갑옷을 든든하게 언제나 무장하고 있는 사람은 꿰뚫지 못합니다. 원수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갑옷이 없이 더러운 옷 입고 잠옷 입고 쿨쿨 자고 있는 사람은 보라살 맞는지도 모르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자야지요. 왜 이 난리입니까?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여. 왜? 자야지. 그러나 성도는 낮이 가까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밤인데도 갑옷을 입고 5분 대기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들 겁니다. 왜? 갑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갑옷 입는 게 힘드니까 잠옷이나 더러운 누룩이나 걸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다 자고 있으니까 나도 자야지. 교회가 다 자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나도 자야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은 갑자기 나라의 권세자들, 위정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적인 해석적인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독재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독재자나 심지어는 사탄 마귀도 권세 가지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핵심 메시지가 뭐냐? 왜 이게 불쑥 들어왔느냐? 지도자에 대한 문제가. 독재자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들어왔느냐? 아닙니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권세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최종적 권세자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권위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때로는 좀 실망스러운 정치가 있겠죠. 아이고 뭐 똑같다, 그 나물이 그 밥이다.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나중에 뭐 투표로 갈아치우더라도 부족한 남편, 실망스러운 남편이 있을 겁니다. 아내분들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 일생의 최대 실수가 저 인간을 만난 거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물론 겉으로는 안 합니다. 속으로 하죠. 그러면 안 돼요. 돕는 배필입니다. 부족한 거 알고 결혼한 거예요. 속았다고요? 아닙니다. 눈이 멀은 거죠. 까다로운 시부모님들, 시월드, 까다로운 시부모님들 순종해야 됩니다.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까칠한 직장 상사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괴로울지라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편적이고도 거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최종 권세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하나님 맡기고 인내하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지요? 순종 훈련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지배자들, 권세자들도 그 위에 더 높은 최종적 권세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권세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지배를 받는 일반 백성들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 높은 권세자들까지도 가장 위에 계신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하는데 그들은 더 많이 맞았기 때문에 더 큰 심판 받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다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모든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다스립니까? 법을 가지고 다스려요. 법치국가, 법치주의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왕이신, 모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방식이 어떻냐? 너무 크신 분이 막 사사건건 개입해가지고 이 법은 이렇게 해라 저 법은 이렇게 직접 막 들려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고 맡깁니다. 나라의 소소한 문제들이나 또 뭐 지방에 대한 문제나 또 뭐 각 기관이나 뭐 가정이나 분야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룰을 정하고 법을 정하라고 위임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절대로 이 우주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면 양보하지 않는 최우선 최상위의 절대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제1계명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 십계명도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모세 십계명을 모세 오경에서 613가지의 계명으로 확산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사랑의 법입니다. 뿌리는. 그리고 그 613개의 모세 오경의 여러 가지 계명들을 또 적용하고 역사 속에 적용하고 풀은 게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수천 수만 가지의 계명으로 계속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뿌리, 그 실상은 전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근본 최상위법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느냐? 죄인들이니까 죄 자꾸 짓고 죽으니까 죄 짓지 말라고 좋은 뜻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나무에 한번 비유해 보십시다. 율법의 나무,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율법의 나무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뿌리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몸통은 뭡니까?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굵은 가지는 613가지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들이고, 잔가지들은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끊임없이 전 세계 영역들은 또 그 하나님의 자연법을 따라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법을 제정함으로 그 법을 따라서 마지막 가지 끝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 같습니까?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이 율법 나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액이 흐를 수 없어요. 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율법인데 사람이 죄인 됐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분 빨아올리는 관들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끝에 정의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법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뭡니까? 사망의 열매, 심판의 열매, 더 좀 더 심각하게 할까요? 지옥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율법 아래 갇혀버렸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섰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근본은 건드리지 않고 전부 다 율법의 가지들에서 노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 안식일을 지키고 저거를 하고 율법의 가지, 수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노는데 가지를 바꾼다고 열매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가지를 바꾼다고 구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바꿔야 됩니까? 뿌리,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뿌리는 괜찮습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뿌리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법에 모세 십계명 율법 나무에다가 접붙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어떤 나무를 접붙이느냐 하면은 예수 복음의 나무를 딱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복음의 나무를 통해서 뭐가 흐르냐면 하나님 사랑의 진액이 막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말단까지 가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아니 아까 막혔던 관들이 어떻게 뚫려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진액은 항상 깨끗한 곳을 통해서 흐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를 통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랑의 진액 때문에 정의는 심판의 열매를 맺지만 사랑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천국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1월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좀 복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율법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가? 사랑이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할 수 있는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우상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저절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니 더 철저하게 그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사랑하라 이 계명대로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더 철저하게 법을 지키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왜? 법 없어도 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으로 율법의 저주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삶에 흐르도록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요,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실감이 나면 여러분 표정이 그렇지 않아요. 조직에 출장 나온 사람처럼 앉아있지 않는다고요. 정말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 얼굴이 광채가 나고 달라집니다. 황홀합니다. 사람은요 너무 작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원소, 원자, 찐득이 있는 거 뭐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서 우리 알지 우리 모르잖아요. 원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 커도 모릅니다. 우주가 그렇게 무한하다는 거 천문 과학자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가 조금 알지 우리 생판 모르고 살았습니다. 너무 작아도 모르고 너무 커도 모릅니다. 사람은요 적당한 크기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크기 정도 돼야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작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숨막힙니다. 커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8, 19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이 권면을 할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광대한지를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가슴 벅찬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가 감옥에 있으면, 예수님이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 좀 꺼내주이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이런 종류의 기도밖에 못할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서 감격 속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신실한 믿음의 아빠, 하나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이 아빠가 딸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산책하다가 탁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딸에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줘요. 딸아, 이 앞에 바다를 봐라. 얼마나 깊고 푸른지 아느냐? 따라 저 하늘을 봐라. 얼마나 하늘이 높은지 아느냐? 그리고 저 수평선을 봐라. 얼마나 광대하고 넓으냐? 그러면서 딸에게 이러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해서, 얘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보다 더 높고 크고 깊단다. 그랬더니 딸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네요. 아빠가 이 딸의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빠가 자신의 평생에 딸이 해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대답이 자기 가슴에 박혔답니다. 아빠,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얘들아, 내가 우주에 매달아 놓은 십자가 사랑의 징표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생명 다해 이토록 사랑한단다.
그 사랑은 온 우주보다 더 크단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아빠,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육에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이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 둘째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실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의의를 행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행하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 망가졌지만 우리 안에 사랑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마중물 붓는 것처럼 부어가지고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것을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 사랑을 흘려보내가지고 자기 영광 챙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것은 처음에만 흐르지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여기에서 막 인색하게 살다가 선교지 같은 데 가거나 저 힘들고 어려운 데 가면 어때요? 갑자기 막 엄청나게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고 내가 천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갖잖아요. 내게 흘러간 게 아닙니다. 주제 파악하세요. 하나님께 흘러간 거예요.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사랑이 물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붓는데 왜 나는 안 부어집니까? 물을 부으면은요, 한번 부어볼까요? 부으면은 실체가 느껴져야 돼. 그러면 안 부어졌느냐? 아닙니다. 장독 뚜껑 닫아놓은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뚜껑 닫아놓으면 아무리 부어도, 성령님이 아무리 탄식하면서 제발 좀 열어라 그래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왜 그러면 마음을 안 여느냐? 하나님 사랑의 원수가 자기 사랑, 자기 집착입니다. 죄인 된 우리는 자기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이거 뺏기면 죽는 줄 알아요. 자기 집착, 자기 신념, 자기 고집, 자기 의의, 자기 영광에 죽을까 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거는요, 웬만한 파워로는 절대 안 깨집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죽을 만큼 깨진 사람이 예수 잘 믿더라고요. 왜? 장독대가 열려가지고 허물허물해져가지고 쉽게 쉽게 들어가요.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자기 사랑,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사랑이 퍼부어지는 자리에 와도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장독대 뚜껑 여세요. 좋은 말 할 때 여세요. 너무 쉬워요.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부어진 증거가 뭐냐고요? 가슴이 벅이 차야 돼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나와야 돼요.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셋째로,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제로 맛봤다면 이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디에 이 사랑의 물을, 어디에 이 사랑의 피를 흘려보낼 것인가? 여러분, 그 현장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현장은 예배 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력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배만 살아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 영광, 예배의 비밀이 엄청난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제일 성도들이 괴로워합니다. 목사도 예배 인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주일 예배 자리에 막 어제 잠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잤어요. 왜? 예배당 나오고 싶어서, 설교하고 싶어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예, 아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직 사랑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갖고 와야 돼요. 자, 인체를 한번 보십시오. 수십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피가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백혈구가 있지 않습니까? 백혈구는 뭐합니까? 피 속에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딱 들어오면 즉각 알아가지고 탁 이렇게 그 제재를 합니다. 근데 제재를 할 때요, 백혈구가 이 바이러스나 병균 보고 이 나쁜 놈하고 막 싸우고 주먹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사랑의 방식으로 합니다. 왔어? 그러면 안 돼. 꼭 감싸주고 안아줍니다. 그러지 마. 그러면 죄의 독소를 가진 병균이 질식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백혈구 같은 성도들이 사랑해야 돼. 뭐 불평불만 뭐 이러면은요. 그러지 마. 이러면은 교회가 정화됩니다. 교회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백혈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백혈구의 사랑은 감싸 안는 사랑입니다. 또 피 속에는 적혈구가 있네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 적혈구를 하는 일이 뭡니까? 어디 부족함이 없나 결핍이 없나 거기 가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적혈구처럼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억눌린 자들에게 가서 사랑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속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창조되어졌어요. 지금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주님이 오시고 다 회복되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혈구처럼 감사 나눠주세요. 적혈구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누세요. 연습하세요. 지금 실력 없다고 인색하면 안 돼요. 이것은 다 영원한 전화를 연습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에 저주는 풀어집니다. 사랑이 흐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